주님 앞에 모였다. 이들은 많은 사랑을 바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의 이름이나 출신,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보면요, 어떤 귀신 들린 자, 한 나병 환자, 한 문둥병자, 한 중풍병자, 어떤 손 마른 사람, 그라사의 귀신 들린 자,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 어떤 소경이라고 이렇게 불릴 뿐입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 모두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이 바로 우리고, 무기력했던 자들이, 안전병이처럼 무기력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고, 그리고 영혼의 나병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른 이름, 우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오직 그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데만 열중하셨기 때문에 굳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기억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상을 받으려 하거나 무슨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치유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기적을 행하시고도 잠잠할 것을 명하시거나 은밀히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은밀한 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소문을 내지 못하게 하시거나 또한 34절처럼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이 행동들을 가지고 메시아 비밀론이라는 그런 어떤 거창한 제목의 신학적 주제를 내걸고 역습합니다. 사람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 수 없었던 이유는 주님이 이처럼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요, 본인이 그렇게 일부러 비밀스럽게 이렇게 활동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관심이 오직 환자와 그들의 치유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떠돌거나 사람들이 소문을 내어서 그 사역에 지장을 받을까 싶어서 침묵을 명하시거나 은밀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우리가 이 부분 보면요, 우리가 총 다섯 절을 읽었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은 딱 세 절밖에 안 됩니다. 짧은 이 세 절이지만 이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앞에 다른 어떤 치유나 기적을 행하셨던 것과는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기적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이 뭐냐면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요, 단순한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열이 한 40도를 넘어가면서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열이 많이 오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대표적인 열병이 신종플루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 아프리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열병이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그런 열병이 있습니다. 열병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지만 주님은 이보다 더한 병들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요. 열두의 혈류병 안 여인도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주님께서 분명히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치유의 당사자가 베드로의 장모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베드로는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요,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집을 가서 살게 되고요. 시집을 가서 살게 되니까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화에 있었던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처의 어머니인 장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단지 놀러 왔다 병에 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평소에 그 집에서 살았었고 베드로의 집에서 살았었고 지금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 이 열병의 정체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단지 육신의 병일까, 아니면 혹시 그녀가 마음의 병에 걸려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열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육신에 열이 나는 병, 육신의 질병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요, 마음의 열이 나는 병, 마음의 열불이 나는 그런 병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인 마음의 병이라는 견해를 만약 받아들인다면요, 그 근거는요, 본문의 단어인데,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을 피레스토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요, 불이 나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이 나는 이라는 뜻의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불이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이 나는 병은 뭐라고 그러죠? 화병이요. 열불 나는 병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열이 나는 병, 마음에 불이 나는 병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 당시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진작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서로 형제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웃에 사는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딸을 베드로에게 시집 보내며 행복하게 살 것을 소원했을 것입니다. 여기 딸 가진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누구에게 시집을 보낼 때는 이 딸이, 내 딸이 그곳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장모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대 한축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런대로 딸을 행복하게 누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장모인 자기에게도 매우 친절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자기 사위가 예수에게 홀랑 미쳐서 배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고기는 잡아주지 않고 영의 양식을 드린다면서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싸돌아다니느라 보통 집으로 두어질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형 안드레와 그 이웃집 두 총각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그렇게 미쳐서 나갑니다. 그러니 이런 꼴을 보고 있던 장모가 속에서 불이 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열불이 났다 하고 스쳐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데 자기 아내나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가족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서로 조화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가족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가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확실한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앓고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라 가정을 버리며 그렇게 나아갔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떻게 변변히 대접할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모님은 몸져 누워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족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모두 미안스러웠고 곤혹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곤혹스러운 마음을 아셨는지 아무 말씀도 없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 순간 그 베드로의 장모가 알고 있던 열정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먹을 것이든 그것이 입을 것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어떤 생활의 필요이든 모두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내키겠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주님의 예수님의 사역자로 만드십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된다. 이 수종된다라는 이 단어,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헬라어 단어는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정확하게는요, 교회의 봉사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사위 베드로 때문에 마음에 열이 나는 병, 화병이 들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오히려 베드로의 지지자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병까지 사람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그가 봉사일을 하게 되자 베드로의 집은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32절 이하에 이 치유의 장소로서 베드로의 집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요, 31절입니다.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치셨다고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기 일으키라 하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에게이로가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요,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부활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은 원래의 뜻은요, 바로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게이로의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이 장면은 마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장면을 연상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모든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부활 사건이라면 또 현재의 부활 사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활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요,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것은 미래 형이 아닙니다. 일으키실 것이다, 앉히실 것이다. 이것이 없습니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바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현재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것은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낙담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 병든 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자들, 병원에서 고개 저을 정도로 심각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지금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날씨가 봄 날씨 같은데요. 오늘도 추웠지만요. 한동안 봄 날씨처럼 낮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봄이 일찍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교훈에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나무들이 새순을 내고요. 잎사귀와 꽃들을 내는 것이 봄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부활의 현장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마치 죽은 고목과 같은 우리 인생에 꽃이 피게 하는 부활의 기적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부활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어둠만이 지배하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 불모의 역사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이 손을 잡아 역사의 혼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 인동 지역을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 손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망이라는 단어 어울리지 않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덮이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늘 부활을 꿈꾸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은 사랑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 앞으로 지금은요, 3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요, 저물 때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왜 저물 때, 날이 저물 때 왔냐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의 범주에는요, 병자들을 고치는 치료행위도 바로 그 일의 범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로 축복받은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는, 꼴가매는 그런 날이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언제든지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 저녁이 되니까 이제 안식일이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게 되니까 날이 저무니까 끝나게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동네 주민들이 다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다. 여기서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뚜렷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9절을 보면요, 회당에서 나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항상 불신과 음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손말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사람을 평가하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과 허영이 있고 진리를 제재하려는 음모와 폭력이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님은 사역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는 이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였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 됐습니다. 그 문턱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찾고 계십니까? 생명 있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력한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진리가 있는 것을 찾고 계십니까? 이 해치가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지만 온갖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그런 것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내어 쫓고요 병든 사람도 고치셨는데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실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상악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신병원이나 이렇게 요양소 같은데 담근되어 있거나 요양하고 있는데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성인들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6분의 1이 성인 가운데 6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실력이 부족해서 2012년 전입니다. 14년 전입니다. 12년 전입니다. 근데 나날이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합니다. 지금은 그 비율이 더 될지 모르겠어요.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대략 이 중에 한 100명이 있다면 뭐 이 중에 한 8명, 9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들을 모든 억압과 부자유함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이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기 위해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구원은요 미래의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나가는 1장에 쓰시라고 하는데요 마태는요 마태복음 8장에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 8장에 쓰시라면서 마태는요 다른 말을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이기려 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은요 또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행복한 교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의 의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그렇게 5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깊이 패인 상처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맞은 채찍의 상처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깨끗한 몸과 마음을 대신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부모의 모습,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대신 그 아픔을 당하고 자기 자녀는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가슴 아픈 일들을 봤는데요. 지난 1월 10일 의정부에서 의정부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5살짜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불이 나는 가운데 아들에게 불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들을 꼭 안고 불을 다 막았습니다. 자기 몸을 타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끝끝내 그 사람이 20대 미혼모라고 합니다. 끝끝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살리고 병원을 치러갔다가 시간 중에 끝끝내 죽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메이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했다면 누구라도 이 여인처럼 이 엄마처럼 그렇게 해서 보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처럼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본인이 아파하시고 본인이 대신 아파하시면서 짊어지고 하십니다. 마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본인이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병의 짐을 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나 홀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하지만 주님은 사실 당신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고 함께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아픈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에 달려가 보신 적 아마 한 번쯤은 당기실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업고 함께 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가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음하던 주님의 고통은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가 당하는 고통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아파하시던 고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오늘의 우리의 고통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보시면서 이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때 그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의 강을 건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고통 그리고 모든 병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업고 그 강을 반드시 건너내실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설 힘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